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라.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도 그것을 아는 자가 없었고 오직 주 안에 있는 비밀이었사옵나이다. 주께서 그 비밀을 때가 참에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생명을 약동하시고 창조하심으로 그리고 주 앞에서 생명 있는 자로 우리를 빚으시며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혹자는 죽은 자로 살다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며 우리는 주 앞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자임을 믿사옵나이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일이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죄인 된 우리의 손에 모욕과 수욕과 창피와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이루시는 일 가운데 이루셨사오니 그 일을 생각할 때 그 은택을 입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향하며 무엇에 힘쓰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피로 내가 너희를 구하였은즉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답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께서 우 안에 인치시고 내주하시오매 주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과 훈도에 순복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야겠사오니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줄 우리가 믿사온데 말씀에 무지하고 어둠 속에 가려진 소경이 되어서 어찌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의 말씀이 저의 길의 등불이며 제 발의 빛임을 저희가 인정하옵나이다. 저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선한 손길을 바라며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그 중심은 말씀과 된 줄 알아서 말씀 속에 담겨진 고귀한 진리를 우리가 사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빚으시고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 고백을 살펴보게 되었나이다. 이것을 통하여 저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영적 교훈과 도를 알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일깨우치는 분량대로 순복함으로 주 앞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같은 순정의 믿음 가운데 베푸시기로 주께 예배하시 약속하셨던 무한한 영적 부요와 은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그러니까 2시 40분에 교회 앞에 출발하는데요. 조병칠 집사님 모친께서 상을 당하셔서 삼성병원 20호실 오늘 2시 40분에 교회 앞에 출발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학교 입문하실 분들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있었지요? 없다고 안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앞에 두 분 앉아 계시고 이쪽에 세 분 계신데 맨 앞줄에 계신 이 다섯 분. 그저 바라기는 숙제가 풀어져야 될 때까지 진도가 안 나가면 오늘 넘길 수가 있죠. 그러나 확실히 나갈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교재는 20장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제2항입니다. 사망부터 결론을 짓고 지난 시간 했던 공부 결론 짓고 다음 공부로 나가죠.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주께서 자유케 하셨고 또 그렇게 자유케 하신 목적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자유였는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결론적인 요약을 갈라디아서 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를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 없는 부재의 상태가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하는 적극적 상태의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는가? 종의 멍에로부터인데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무엇일까? 그것은 4장 맥락에서 계속해서 언급해 나갑니다. 그것은 최초의 1장에 갈라디아서 쓰게 된 동기부터 거짓 복음과 참 복음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참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맥락 속에서 이어주는 교리적 서술인데 특별히 4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그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던 것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체를 9절에 가면 초등학문 이라고 말하며 초등학문에 따라 우리가 굴레에 묶인 것을 특히 10절에 구체적으로 날과 달기와 달과 절기와 해를 묶여 있는 모든 신앙적 활동을 막내에서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을 받고 있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대상이 되게 구약적 이해를 갖고 있는 자리므로 유대인적 율법의 종교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지요. 따라서 5장에 가게 되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 하셔서 자유를 주신 것은 2절 이하에 보면 한 대표적인 논증의 사례로 할례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이 할례와 그리스도께서 왜 상호 모순적 관계가 되어졌는가? 그것이죠. 구약 안에는 보세요. 구약에는 본래 제가 써도 여러분 안 보이시죠? 그죠? 뒤에는 안 보이고 앞에는 보이고 이렇게 앞에 세 줄까지는 보일 거예요. 구약의 할례 그러면 할례는 일단은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이는 시네크도크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할례는 부분적 하나라고 부분적 사실 하나 가지고 율법 전체의 의미를 망라해서 대표하고 있는 비법적 설명이에요. 할례 그럼 할례를 망라하고 있는 하나의 구약의 한 의식 구약의 율법 가운데 특히 의식법과 관련되어지죠. 그죠? 의식법 안에 할례가 부분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은 전체 할례를 묶을 때 배경은 뭐냐면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위한 거냐면 안식을 위한 것이에요. 그 안식은 뭐로부터의 쉼이죠. 그것은 뭐냐면 노고입니다. 노고는 뭐로부터냐면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슬픔과 노고와 모든 고난이 있는 그로부터 우리를 안식케 하시기 위한 그 근본 원인은 죄의 속죄. 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이 죄의 속죄 상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약적 형태로 주신 바 된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을 누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의식법을 주어진 대상이니까 곧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셨는데 언약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언약의 표준으로 준 것 중에 하나가 의식법과 더불어 그 나라의 국가적 형태로는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동시에 도덕법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태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도덕법에 일컫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양심 속에 암시되어 있고 십계명으로 형태가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의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을 성문화된 돌판에 새겨 그들에게 던져주시고 그 율법이 그들에게 신앙 양심과 하나님 앞에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선언 앞에서 그들이 살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 틀 안에서 제사를 통해 은혜의 수단인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풀이하시고 안식 주심에 대한 위로를 베푸신 것이었죠. 그 같은 의식법과 도덕법에 따라 교회가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한 땅, 가나안 땅이나 한 땅에 한 혈통적 민족을 이루고 이방족과 구별되어지는 국가적 형태를 이루게 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국가 형태를 이루는 civil law, 시민법적인 형태가 그들에게 동시에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서 할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율법적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의식, 그리고 의식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그 의식법과 도덕법의 상관관계를 표징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앞에 백성이요. 그 할례 받은 자라야 그 의식법, 할례의 의식법적 의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요. 뭐에 의해서? 율법 앞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할례로 하나님께 나의 백성 삼으시니 할례 의식을 따라 다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지는 그런 구약적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족속이 유대교로 전환되면 할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영적 속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었어요. 이 할례가 오늘날 우리의 세례와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의식법과 도덕법의 상관성을 보세요. 도덕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안식을 누리고 안식 누린 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 나가는 율법 앞에서의 살아있는 자이지만 다시 율법을 범하게 될 때 또 다시 제사로 돌아가는 이런 의식법과 도덕법의 상관적 순환 관계 속에서 구약교회는 계속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분노의 이 두 면을 다 보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할례가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 이 구약적 상황 안에서 할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암시하고 있는 특별한 하나의 경륜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원래서 이 할례를 그리스도와 지금 모순적 관계에 놓고 있다고요. 이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것이 신약 시대의 복음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얘기해. 우리를 뭐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셨죠? 하신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걸 제가 쫙 정리를 하니까 그런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전 다 아시는 걸 알아요. 5장 2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어인 말씀인 거. 할례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표적이며 암시적으로 구약 경륜 안에 주신 것이 분명하거늘 어찌하여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할례가 사온 모순적의 유익이 없다 할까? 3절,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이 다시 증가하노니 이것이 이유입니다. 3절,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할례를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행한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와 똑같다라는 것에 속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4절, 율법 안에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렇다면 율법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다 될 수 있다라고 고집한다면 그 할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3절 뭐라고 했어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 할 수 있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헛된 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 오신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 받음에 있어서 할례라는 의식은 무익한 것이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의 이해는 결국 히브리서를 가야 이해가 되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참 안식을 어떻게 누리겠는가? 우리가 참 영적 안식을 어떻게 누리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구약적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그 구약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정죄 기능이에요.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야 살리라 했으니까 모든 것을 행치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율법을 통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율법이 넓은 의미에서 동시에 제사법, 의식법을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적 단지 은혜의 암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동시에 이 정죄는 은혜를 통한 자에게 있어서는 정죄가 하나님 신자로서 살아야 될 삶의 규칙이 된단 말이죠. 신자로 살아야 될 삶의 규칙을 모라를 지시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또 은혜의 삶의 방편으로 율법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오게 되어지죠. 이것이 율법의 특별한 용도라고 말해서 특별히 개혁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신자의 성화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에 있어 이와 같은 율법적 기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것이 무엇인가? 폐하신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폐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예수께서 폐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고자 함에 있어서 의롭게 되고자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죄의 기능이 우리에게 폐하졌다는 말의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더 이상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한 기준에서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져야만 의롭다 한다는 그 조건을 폐해버리셨어요. 오직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모르네요. 정죄의 심판적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나니 그것은 심판의 기능이 근거가 어떻게 돼요? 율법적 전체 의무를 행할 그 기준점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무너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의 기준에 비춰보면 여전히 모인 자들을 죄인인 자들을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혀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자로 서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은 비단 도덕법의 문제뿐 아니라 의식법도 같이 물려간다 그거예요. 의식법도 같이 물려가서 의식법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 때는 누려했었던 그 모든 의식의 절차가 다 없어졌다 그거예요. 만일 구약 때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행하였던 어떤 의식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느 하나로 남아있다면 그리스도 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식법과 맞물려 하나로 묶여있는 도덕법을 행해야 될 의무도 남아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된다 그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는 안 드리지만 할례는 받아야 한다라는 어떤 조건적 의식을 남겨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떼어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그걸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주께서 율법의 정죄기를 폐하려 보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니 어찌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로 무엇은 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진 거죠. 이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변화입니다. 신약시대에 있어도 율법 자체가 정죄 기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에게 정죄 기능이 있고 신약시대 율법의 기능이 여전히 신자의 삶에서 규칙적인 규범이 되어지는 용도의 적극적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율법이 주고 있는 삶의 규범의 의미를 타락한 자인 양심으로 희미하게 알 뿐 적극적으로 알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한 기본으로 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의 법, 요청의 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서만 삶의 모랄, 삶의 규칙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불신자에게는 그것은 전부 정죄의 근거로 다가오게 되어져요. 이런 상관성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크게 나눠볼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도덕적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정죄하는 행위, 심판, 고소, 그것은 이걸 자유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탄의 결박으로도 풀어지는 것이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요. 정죄와 율법의 정죄로 인한 죄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포괄해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나 할 때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에 대한 율법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서의 삶의 모랄, 그것을 여기서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새롭게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내가 어찌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 아주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 요약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이 율법 속에 담겨있고 율법은 우리에게 살아야 될 삶의 규율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케 함의 의미가 정죄로부터의 자유요, 살아야 될 삶의 모랄로서의 자유의 의미, 적극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함께 망라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정죄와 의, 또 그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모든 의식으로부터의 자유케 하심,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주신 자유의 의미고, 그 자유의 의미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에 따라 주께 주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이유요, 인생의 목적이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가를 판단하신다면 그 적극적 의미의 내용성이 여러분 앞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아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열매를 보면 뭘 한다고 되어 있죠? 나무를 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항상 얘기하면 무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음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의 요청에 따라 중생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율법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며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내용이 한다. 그것을 통해 믿음의 결과와 열매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믿음의 결과와 열매를 그걸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그걸 통해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침묵, 꿀먹은 버무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누가 완전하지 못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스러워서, 죄송스러워서 늘 우리 믿음이 없는 자처럼 우리는 부딪히고 살거든요. 그래서 성화는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근거요, 최종적 판단의 결정 근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뭐로 붙든다고요? 다시 뭐로 들어가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삶의 규모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요 결과의 열매다. 따라서 그걸 보면 믿음 있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곧 다시 그 사고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서 율법 전체를 행하지 못하면 너는 구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사고가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렇죠? 그 부담을 털쳐야 돼요. 털쳐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현재를 이렇게 현재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어떤 완전한 성화, 그 완전 성화, 완전주의자가 있어요. 완전주의자 삶의 모습을 초대를, 잣대를 놓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인가 없는가를 판단하려고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기 때문에 다 불완전하니까 피차간에 어차피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의 신앙의 길은 어차피 다 불완전하니까 피차간에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너 믿음 없네, 인내를 따지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피차 적당히 살자.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진리와 이 사실 앞에서 자유케 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씨앗이냐 살아있는 씨앗이냐. 땅속에 묻혀있어 겨울 내내 있어 아직 싹이 트지 않는 봄이 오기 전이니까 이 씨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아직 모를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씨가 산 것이 아니요 모든 씨가 죽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은 불완전한 현재 상황 속에서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죽은 자와 비교해 나타난 특징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과 열심,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려짐, 빼앗길 수 없는 이 소중함에 대한 그 자기 이해, 자기 경험, 그것은 절대로, 절대로 죽은 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 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아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전체와 비교해서 제가 성화가 더 됐다, 인격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빨리 대답해요. 없잖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아, 그럼 누구는 그런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누구 하나를 떼내서 나머지 전체에 비해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아, 저거 그때 보면 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신자는 그 부분을 늘 아픔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주 앞에서 그 부분을 놓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주 앞에서 그 주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소망해요. 죽은 자는 그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자기 성찰에 자기 반성의 의식 자체가 완전히 깜깜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거짓 믿음은 바로 그분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차 우리가 완전치 못함으로 죄주에 거하는 데 뻔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죄주님 하죠. 어차피 우리가 다 못하는 일을 피차 그것 때문에 너무 죄수로 하면서 괴로워 말자로 합리화시켜 가는 거예요. 너무 억눌린 죄의식에 묶여서 그리스도께 자유케 하신 이 자유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거는 너무 치중된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이죠. 그러나 그것을 빙자하여 핑계 삼아 하나 앞에 살아야 될 영적 성찰이 어떻게 해요? 닫혀버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은 자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반성과 성찰 앞에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다시 메지 말라는 주의 말씀 앞에 큰 위로를 받고 다시 또 돌아서는 거죠. 주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선장이 나타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를 치라고 말씀하신 이후 그 여인을 풀어주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셨어요. 이 여인이 가서 계속 똑같은 가늠의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여인을 향한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죄 선언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없어져요. 주께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미 그 안에 새 생명을 주어 죄와 싸워가는 투쟁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은 교리사적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워졌으므로 완전치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 죄 중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이 순례자의 인생 속에서의 실존 영적 실존상의 한계를 의식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 그저 무율법주의처럼 방만하게 방자하게 방종하게 살다가 끝난 인생이 있고 반대로 완전주의적 성화의 삶을 바라보며 거기에 자리를 꽁꽁 묶여서 그 율법주의 의식의 새로운 의미죠. 의식주의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정한 경건주의와 도덕주의 의식 속에 무장하여 경직된 신앙을 한 사람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 안에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를 참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래서 그 자유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그러면 5장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동그라미 중요한다는 뭐예요? 성령, 믿음,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이미 현재로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 결국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을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줄치는 겁니다. 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구나. 그 믿음의 내용성이 사랑으로 채워지는구나.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내용성,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야 될 신자로서 삶의 표대요, 목적이요, 내용이요, 열매요, 결과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행해야 될 적극적음의 자유의 방향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 특별하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그것이 자유의 적극적 실현이 된다니까요. 종과 자유가 모순되는 상황이 다시 하나의 조화가 되어지는 특별한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묶어버리는 것이 인간에서의 참 자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됨이 인간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묶여짐이, 하나님 앞에 종노릇되어짐이 참 자유를 준다. 그 피조물의 창조주 앞에서의 관계의 전형이죠. 그 죄는 무엇이냐? 이 종노릇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종됨을 부정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에 되니까 죄의 속성은 사랑의 반대가 되어집니다. 사랑의 반대가 되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모든 것들이에요. 십계명의 해석은 뭘로 해요? 사랑의 원리에 따라 해석하면 그것은 다 풀어집니다. 그것을 사랑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지 않으면 십계명은 껍데기만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쭉 맥락 속에서 6장에 가면 뭐를 설명합니까? 너희가 살인치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형제를 하여 분노하거나 욕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해석적 근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살인은 살인이지 욕하는 건 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다른데? 다른 정도가 차가 어마어마한 그런 두 행위를 왜 예수님이 하나로 묶어서 같은 계명을 범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 주심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진 그 사랑의 원리의 적극적 실현으로 금할 것을 말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요 신자로 삶의 규범으로 주어질 그 사랑의 원리는 도대체 어떤 정도의 어떤 질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랑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기적 요소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어울려 상합하는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개체가 독립되며 서로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초극하는 사랑이에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시며 독립된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성이 나누거나 떨어질 수 없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독특한 영적 결합의 형태입니다. 그게 교회 지체의 원리죠. 그걸 유기적 원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가 엮여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그리스도 지체 앞에 연합되어 있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고백으로 붙어있는 그 개별적 믿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로 묶을 때에 그 개별적 믿음이 더 이상 개별성을 갖지 않습니다. 한 믿음이라는 말로 묶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 믿음이라는 말로 묶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개별성과 나눔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을 넘어서 버리는 동질화시키고 동일화시키고 연합시키는 사랑의 요소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교회론의 원리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의 목적. 그래서 14절 온 율법은 내 이수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었나니. 야, 여기 역설이 드러나죠. 온 율법을 율법에 있는 전체 율법에 있는 기록된 전체를 행할 의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삶의 규범은 율법의 원리인 사랑을 말씀하시니 그 사랑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꾸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 능력이 다시 등장합니다. 반전의 반전이죠. 15절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16절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16절 같이 읽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왜 여기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대목이 나온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 여기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6장은 편지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교리적 결론은 5장이죠. 이 5장에 이르기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도입돼서 쭉 끌어오신 거죠.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모든 영적 원리를 포괄적인 것을 함축하여서 결국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니라.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19절과 20절에 주께서 이렇게 구분해 놓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22절 같이 읽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훈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하여 훈련하셔야 돼요. 육체를 위한 기계적 훈련이 아니고 영적 훈련인데 주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반성하며 얻어진 결과를 주 앞에서 기도로 간구하고 또그 간구의 은혜의 마음을 품고 종일 더 잊지 않으려고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힘주어 자기를 절제하는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일이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 인간론적으로 설명할게요. 인간론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의 역사에 따라서 나라는 한 인격체 안에 주께서 새 본성을 낳게 하시고 옛 본성의 흔적을 여전히 주위에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은즉 우리가 주 앞에서 말씀도 순종해 살 것이나 우리가 온전한 자가 없느니라. 어차피 온전한 것은 주의 미래의 이름으로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 순례자 길 속에서는 피차 우리가 연약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옛 본성이 시키는 나의 자연적 성품대로 그대로 살면 내가 심사가 평안하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형식을 내용을 변화하거나 바뀌어가지 아니하시면 그 삶은 적어도 새 본성에 따른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생 캐진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 주께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들으니 탐심이 있다는 것을 새 생명이 금방 압니다. 그걸 합리화시키는 내 입술, 탐심을 합리화시키는 입술, 어떤 탐심의 대상이 어떤 것이든 건지, 탐심의 대상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내 거짓된 입술, 이 모든 새 생명이 다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갈등을 다 보는 거죠. 못볼 수가 없죠. 자기 속에 있는데 자기 속에 자기가 왜 몰라요? 이걸 다 보는 양심의 털날처럼 다 보는 거예요. 이거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나서도 옛 본성대로 에이 어차피 온전치 못한 신뢰자 인생 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걸 다본 상태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 이새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갈등과 절제와 노력 그것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와 노력, 의식이 없으면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중생자의 힘이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지 이대로 사는 것이 온전치 않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라는 거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 다 이대로 사는 것이 온전치 않은 성화의 인생이라고 말해. 거짓말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계속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 내용은 새 생명 가운데 거하라.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어찌 온전하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겠습니까? No way.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새 생명을 주신 바 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 거듭난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치 않아 성화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지, 죄에 대한 본성대로 사는 게 성화. 이상하네. 이게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결론을 주께서 그렇게 지고, 자, 24절 같이 읽죠. 24절, 5장 24절. 6장 17절 같이 읽죠. 그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몇 군데 성경을 더 보고 말씀을 주의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 신앙 고백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은 못 하겠고요. 자, 그러면 2항 넘어가죠. 2항. 지난 주간의 결론입니다. 잘 이해하셔서 주 안에서 큰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2항, 2항을 같이 읽죠.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형성들도 양심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를 배반하는 것이나,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새 생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졌죠? 의식법에 대한 모든 의식주의적 요소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졌죠? 자유케 되었죠? 따라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의식, 구약적인 의식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숙제는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라는 의식에 따라 행하면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죠. 따라서 성령을 따라 자유케 된 자에 있어서의 모든 신앙 원리는 어떠한 못 박힌 의식주의나 의식이 아니고, 지금 이 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글자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요. 주 섬김에 대한 내면적 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봅시다. 신명기를 먼저 봐. 신명기는 그 다음 장에. 아니,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을 손에 끼워두시고 사도행전 5장을 같이 또 열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5장 29절을 한번 보시고 로마서 14장 열어놨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그 같은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김이 예외된 하나의 사도적인 사건이 있었죠.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시나고구 그에 붙들려 가니까, 붙들어간 상태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금한 그들의 명령 앞에서 5장 29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파에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 판단의 원리,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에서 이런 판단이 가능해질까요? 그게 자기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이 비추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거슬리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신앙 판단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 제가 가진 거 250페이지고 질문 50일 그 앞에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책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새로운 책은? 243페이지입니까? 질문 51. 그 윗단락 쭉 올라가면 1, 2, 3, 4, 5, 6 뭐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거 있죠? 로마 교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라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건들을 의식화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모든 일요일과 성일에는 미사에 참여한다. 미사라는 그들의 예배 의식에 조건화 시켜놨고, 지정한 날에 금식하고 단식해야 한다. 금식과 단식을 지정된 날에 의식화 시켜놨고, 또 1년에 적어도 한번 이상 죄를 고백하는 특별한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부활절 기간에는 반드시 성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연보의 의무,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한 교회 법들 지키는 이몇 가지 것들을 의식주의화 시켰다는 것이죠. 그이 의식주의화 시킨 이것이 성경에서 주고 있는 성령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심의 원리에 따라 비추어 볼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 그거예요. 이것을 따라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해의 판단을 자신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 주께서 자유케 하신 예배 원리에 따라 양심에 따라 분별해 보면 이것에 거짓됨, 우리의 양심을 속박시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의식주의의 변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주의의 현대적 신약 시대의 의식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면서 동시에 야고보서 4장과 근데 로마서 14장에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14장을 먼저 보세요. 로마서 14장에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선도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성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라는 상호 판단에 대한 제한을 주신 이 신앙 실제와 성도의 관계 원리는 무엇에 기초하냐면 앞서 말했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각각의 신앙 양심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신앙 양심의 원리에 따라 신앙을 행할 것인데 그게 비추어 볼때 우리가 의식, 어떠한 성경 외적 요소로서의 의식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거부하는 것이죠. 동시의 내면의 원리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판단해 감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한 조심성과 제한성이 주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각각이 성령에 따라 양심대로 움직여야 될 원리가 그 안에서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음료수 한 잔씩 가지고 돌아오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먹고 마시고 계시죠? 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육체가 즐겁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임해야 된다. 늘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해석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논리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라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양심을 통제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먹어야 한다? 무엇을 마셔야 한다? 라는 어떤 삶의 외적 의식에 조건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즐거움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각도가 빗나간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금 이 문맥 안에 주고 있는 사도바울의 교훈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여러분 다 틀리신 거예요. 아, 죄송해요. 말씀하신 다수의 그 정답을. 그러니까 지금 말은 지금 성도 안에 보니까 자네는 빵을 먹네. 나는 뭘 먹지? 빵 말고 밥을 먹는데. 이래 가지고 시비를 걸어 서로의 신앙의 하나님 섬김에 대한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의 의식주의가 다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럼 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서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인도함을 따라 그거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의와 평강과 즐거움, 내면 안의 영적 충만함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의식적 요소가 하나님 나라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요 조건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까닭에 위로 거꾸로 올라가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 것이니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말 것을 아니할 것 주의하라. 이 판단치 말라는 것은 무조건 어떠한 의미에서도 신앙이 하나 앞에 바로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사람의 신앙도 우리가 타치할 수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판단치 말라고 하셨는가 그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14절 내가 주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은 무엇이든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다만 속되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이 사실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식물로 인해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 대신 죽은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식물이 있는데 그 음식이 있는데 예컨대 빵이 있는데 이 빵을 먹으면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라고 생각한 형제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먹거나 또는 그걸 먹지 않는다고 그 자를 판단하게 되는 이와 같은 행동이 갖고 있는 관계적 원리가 사랑의 원리를 떠나는 것이므로 이미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너희 안의 임재를 너희가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야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먹지 않아야 되니까 먹어야 안 되니까 이 먹지 않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문제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신앙 양심상 먹지 않아야 한다고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하는 형제가 있을 때 먹어도 상관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둘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신앙을 피차간에 판단치 아니하고 서로에 따라서 용납하며 이해해주는 원리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먹는다 마신다의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양심의 원리를 그대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28절과 19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의와 평강의 희망을 누리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 4장 11절에 11절 12절 같이 읽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하셨어요. 서로 판단하며 형제 상대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형제를 만일 비방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어찌 되기에 이걸 금하셨나? 그것은 곧 어떤 의미, 영적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된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을 재판하는 자가 될 텐데 생각해보니 네가 재판하겠다고 하는 율법을 판단하겠다는 그 율법이 누가 주신 것인가? 누구죠? 하나님 아닌가?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결국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니 어찌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일이 마땅치 않음을 알면 그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에 대해 악한 말과 판단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간의 행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셨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잘된 것인가 못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께 주신 기준에 따라서 판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에이! 이렇게 판단하고, 또 어떤, 그런, 할때 그것이 바로 기준점이 하나의 말씀 앞에서 따라 된 것인데, 그것이 왜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고, 율법을 재판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되는, 이게 질문이죠. 이게 질문이란 말이에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걸 풀어가는 첫 번째 해법은 형제를 판단한다 할때 판단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우선적이 주어지죠.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죠? 판단하는 자는 뭐는 보고, 뭐는 못 보고? 자기 눈에 들보. 들보가 큰가요? 들보 크죠? 들보가 큰 거, 석가래죠? 그리고 상대의 눈에 뭘못 봐요? 티를 못 본다.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 상대를 비방한다, 판단한다고 할 때는 이미 자기 내면 안에서 어떠한 율법 앞에의 정죄를 받고 있는 걸까요? 율법의 원리가 뭐죠? 사랑의 원리죠. 사랑의 원리인데 지금 그 사랑의 원리에 모순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상대의 티를 보는 과정 속에서 상대를 향한 정죄가 자기에게 일곱 가지나 더 온다는 걸못 보고 있으니 스스로의 자기의 죄악을 자기 입으로 정죄하는 결과요. 그것을 스스로 보지 못함으로 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원리적 측면을 또한 위배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말이 자기를 정죄할 뿐더러 자기의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성질을 사랑하고 품고 허물을 가리워주는 율법적 원리를 위배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여기에 덧붙여지는 로마서와 14장과 야고보서 4장을 연결해 보게 되면 결국은 각 각에게 있어서 신앙 양심의 문제라는 것을 넘어서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로 그의 양심에 따라 행할 것인즉 우리가 행할 것은 그의 양심을 일깨우고 적극적이며 선한 권면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돕는 것이지 그를 판단하며 심판자로서 정죄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잘잘못을 판단을 중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악한 것을 악하다, 선한 것을 선하다 하는 판단을 내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내 영적 부여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나의 성령의 열매가 있고 나의 새 생명의 중생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악한 것을 악하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선한 것을 선하지 않아도 이게 다 선한 것의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의 결과로 형제를 하나님의 심판권 가지고 판단하듯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잘못된 적용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잘잘못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형제의 잘잘못에 대하여 영원한 악인이다. 네가 악한 자라 하고 정죄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우리는 그 형제를 향하여 그 악행을 그치고 선행할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하며 품고 허물을 가려주되 이 형제가 그로 떠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다른 측면에, 즉 사랑의 원리에 따라 역사는 관계성 안에서 그 형제가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기도해 구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형제에게 정죄자여 심판자가 아니면서 그 형제의 말씀에 비친 그릇된 행실을 깨달아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여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생각하며 이거를 구해가며 이것을 나갈 때 비로소 율법을 판단하며 비방하는 자가 아니면서 형제 간의 행위적 개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적 원리가 형성되어져요. 권면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다르다. 판단하는 것은 비방이요 중상일 수가 있어요. 그거 참 오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저자는 어떻대? 저자는 어떤 자야? 라고 결론을 내리듯이 판단할 경우 제일 무서운 일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만일 내 눈에 비친 성격적인 아, 내 성격이 도저히 맞진 않아? 그럴 때 벌써 나는 어느 본성이 작동하고 있냐면 이 옛 본성이 작동하고 있는 거냐? 내 옛 본성이 작동하는데 저 중상이 어떻게 돼? 중생이 이 옛 본성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성격적 결함이 무슨 아유 만나기만 하면 그냥 속이 막 저것도 믿는 장비야. 믿는 장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행치 보니까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자기 이익만 살살살 취하면서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역겹단 말이에요. 그 교회 봉사해 보면 요리 삐고 요리 빠지고 먹을 때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속이 다 보이죠. 내가 모를 줄 아니, 내가 많은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내가 돕고 있지만 나도 너를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아시겠니? 이래가면서 참고 참고 있죠. 근데 기억해보세요. 그럴 때 자기가 그 모든 판단은 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머머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하지? 주여 나를 죄인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나갈 때 여기서 역사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끝까지 의의 봇대를 세우면서 그러니까 너는 안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도 좀 싫은 말 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지 너도 동감하는구나. 아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너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므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둘이서 이렇게 행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를 딱 했을 때에 앞불사 하나 앞에 갔더니 그 사람이요 자기가 게을렀던 모든 선한 하나님의 열심 봉사 그보다 하나님의 칭찬할 만한 많은 가려진 하나님 앞에 의의 봉사의 모습이 여러분 어쩔 거예요? 어쩌실 거예요? 어쩔 거냐고요? 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잘못이다. 그럼 배우세요. 반면교사로 배우시고 옳은이다. 정면교사로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배워가며 하되 공동체적 관계, 신앙적 성숙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권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죠. 끊임없는 사랑, 사람은 절대로 책망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사랑을 통해 배웁니다. 사랑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러니까 그 관리를 그걸 못하면서 핀잔하고 흉보고 있으면서 판단할 때 자기는 이미 스스로 그 자기 행위가 율법의 원리에 어긋난 정죄자로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자를 판단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됐으니 자기가 율법을 판단한 자의 위치에 서게 되어버리는 뭐 모순성에 빠지죠. 쉬운가요? 어렵죠. 감히 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렵죠. 왜 어렵죠? 예본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중생의 새 본성에 따라 순복해 나가면 어렵지 않다. 신명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오 땅에 있는 것 너의 마음속에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했어요.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너희 안에 그것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가능성을 새 생명을 주어 창조하였다 했죠. 이제 이것 따라 살아가는 일이죠. 평생에 우리는 새 생명의 역사를 계속 확정시켜 나가죠. 그것을 바로 영적 부여라고 그래요. 영적 부여에 넘치고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렇게 나는 몰라주길 바래도 알아봐요. 그게 왜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항을 보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 양심을 범하여 그런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양심의 참 자유, 소중하게 목숨을 걸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의 하나가 이거죠. 맹신과 맹종이죠. 왜 그런가? 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일천 번째 드려야 한다는 교회가 있잖아요. 솔로몬의 제자들이지. 여러분 질문하죠. 왜 해야 됩니까? 어떤 신앙적 교화와 영적 원리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신앙의 의무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물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셔야 되고 나오셔야 되죠. 벗어나셔야 되죠. 목사와 장로님을 당회로 구성하여 교회의 교훈과 치리를 하도록 교회에 위임한 그 권한은 하나님의 신앙 양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앙 양심의 신앙 양심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이 지시해 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세워주기 위한 것이지, 그 양심을 꺾거나 죽이거나 제약하는 의미에서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에 정반대에 서 있는 아주 잘못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위배됨이며 배반의 역사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할례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거짓 복음이요, 천사라도 이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했을지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는, 되돌리는 것이죠. 저는 두렵습니다. 일천 번제를 신자의 신앙의 의무로 지워지는 사람의 그 무지와 뻔뻔스름이 참 두려워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냥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큰 죄에 가깝습니다. 물으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안 물어요. 침묵은 금이에요. 목자를 따라 순한 양처럼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순하게 따라가시고 성경 뭐 물으려면 뭐 알아야 묻죠. 근데 알아야 묻죠. 그냥 공부를 안 하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공부를 어디서 해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약되어 있거든요. 우리 신앙상 전부분을 다 만지거든요.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과연 옳은가요? 상고해야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낳은 그자들의 신앙 성경 이해가 어떤가를 살펴봐야죠. 이게 다 양심적 활동이라니까요. 양심 활동이에요. 다른 교회는 다 수련회 가면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종교 집회를 하죠. 남포교회는 수련회 가서 뭐 하던가요? 놀아요. 박영선 목사님이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게 신앙 양심 앞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본인이 판단을 신학적 판단을 한 거죠.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개별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어요. 어떤 큰 원리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균형과 절제의 균형관계가 계속 이어져요. 서로서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 못할 범위라는 게 신앙 양심의 테두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차별성도 있고 구별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균형과 절제가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를 제약하는 게 있어요. 그 제약과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 완전 의식주의에 맞는 거예요. 또 다른 의식의 의미는 멍이거든요. 물러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뭐 과연 그런가 질문해야 돼요. 그러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잘 몰라도 질문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하나도 몰라도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조건 뭐 하시오? 그러면 왜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왜요? 그래서 뭐 설명하면 또다시 왜요? 그 왜요 투자만 할 줄 알면 계속 질문이 되어져요. 그 왜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 속에서 신앙적 원리를 드러내지 못하면 안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의심 적으면 계속 왜요라고 묻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묻고 물으셔야 돼. 묻지 않는 교인들과 함께 쉽죠. 사실 자꾸 왜요라고 물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아, 학교 수업하는데 학생 자꾸 왜요라고 물으면 거기까지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건 공리까지 올 때 공리. 응? 공리까지 왔는데도 또 물어?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근데 신앙은 왜요라는 질문에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통찰의 어떤 절대 제한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성경 말씀이 왜 그런가를 스스로 풀이해 주는 범위 내에서 왜요가 질문이 되어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야 돼요? 뭐? 막 하나님이 널 지으셨잖아. 왜 우리가 지으신 창조주를 영화롭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넌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이잖아. 피조물. 아, 피조물인데요. 그래서 왜 영화롭게 하냐. 왜 제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아 그건 창조주의 뜻이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셨죠? 아, 이게 어려워지죠. 그죠? 그 너는 네가 뭐 하나 만들어봐라. 넌 네 뜻대로 만들었으니까 네 계획대로 그것이 되기를 원치 않겠니? 아니요. 저는 내가 로봇을 만들어도요. 그 로봇이 내 말에 불순하고 지 멋대로 살기로 만들 거예요. 이 관대함과 관용 뭐. 아, 그런 이제 엉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질문이야. 나중에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가면 깊도다 부여다 하나님의 지식이요 지혜요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정론적 측면에 가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신가에 질문을 딱 막혀버리죠.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한계점이 신학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 단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 영적 유익을 위하여 왜 그랬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해설을 성경 안에 풀어놓고 있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깨달아가면 왜 거기서 질문을 멈춰야 하는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과정에 그 인식에 이르기 전까지 이르는 수많은 외요를 다 생략한 채 마지막 가서 물으면 불신앙의 자세에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 대답이 대답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정론은 맨 마지막에 가야 깨달아져요.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주께서 왜 나를 택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걸 알죠. 한평생 살아보니까 안 택하셨으면 망할 자임을 확인해가는 거죠. 숙제에 대한 풀이를 이제 254페이지 4항 4항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반항한 것이 된다. 그리고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생활에 관해 본성의 빛이나 기독교인의 일반 원리나 또는 경건한 권세에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래적으로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 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책망받고 교회의 견책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긴 글을 읽다 보면 글자만 따라 읽는 거 바빠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 권세가 있다. 국가 권세를 예를 들고 그 교회 권세를 예비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신자들의 무리다라고 한 정의를 내리죠. 절 보세요. 자, 교회란 무엇이죠? 신자들의 모임체다. 그런데 신자들의 무리란 것은 교회의 하나의 특성을 의미하죠. 자, 교회란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지체들의 연합이다. 이것도 하나의 설명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외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교회는 하나의 기관으로 드러나요. 몸을 갖고 유형적인 몸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유형적 몸이 있고 그 유형적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유형적인 존재로 각각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어떤 당회다 뭐 이런 어떤 기관이 있죠. 그죠? 공동의회라는 기관의 형태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기관의 형태로서 어떠한 영적 사물을 관장하며 판단해가는 권세가 그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 교회에 주어진 권한을 영적 사물을 관장하며 지도해 나가는 그 교회 주신 권한을 교회가 행사할 때에 교회는 무엇을 도모해야 되며 무엇을 금해야 되는가 등등한 아주 중요한 권세가 교회 안에 있듯이 그것을 영적 권세라고 하는데 있듯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간 너는 주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국가를 통하여 이 시민의 일반적 삶을 통제하는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국가, 무국가주의가 혹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후 처음으로 만드신 기관은 가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국가예요. 교회는 그 뒤에 생겼어요. 원래 그 가정 안에 하나님과 교통의 사귐이 시작되기 때문에 영적인 형태로서의 교회는 그대로 있었지만 기관적 형태로서의 교회는 그 뒤에 생기죠. 따라서 국가가 하나님 세우신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그럼 교회가 영적 권세를 해야 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둘은 상충되고 모순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교회가 국가 권세를 통제해야 될까? 국가 권세가 교회를 통제해야 되는가? 이런 등등의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죠. 로마 중세시대 때는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세속권을 손에 쥐고 있었죠. 교회 권세가 국가 권세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역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세속권세가 군주가 교황을 내쫓아버리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어떻게 돼요? 상호 서로 영역이 구분되는 정교 분리의 그 또 다른 영역의 권세 차원으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세속적인 이 권세 앞에서 신자의 양심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신자의 양심은 양심대로 아까 앞서서 배웠는데 각각 임의대로 각각의 자기의 신앙 양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은 각각 자기 소견대로 믿음은 그만이다 라는 말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되는 거예요. 다르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른 줄.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각각 자기 책임하에 자기 양심대로 믿을 것이로되 그 신앙 양심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영적 판별을 누가 해줘요? 교회를 통해서 받아요. 그런데 교회의 일방적 지도에 굴종하는 게 아니고 개인 신앙은 과연 그 교회가 가르침이 옳은가를 다시 판단하게 되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인은 판단하고 교회는 가르치고 교회는 판단하고 교회는 가르치는 상관 속에서 교회라는 안에 마땅한 신앙적 바른 도리가 점점 규명되어져 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보편적으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이것이 옳다라고 믿어지는 교리요 신앙 고백이 역사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큰 테두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떠나서 개인이 개인 신앙 양심이라는 소리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적 잘못된 게 빠져있는 걸 자기가 무지에 모르고 있을 뿐이 되는 거죠. 그건 다 교회가 어떻게 돼요? 통제해서 가르치게 돼요. 왜? 잘못된 길이니까. 그것은 개인 신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개인 신앙의 활동을 돕는 교훈과 훈도의 길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러한 일단 변주법적 관계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지만 어떤 개인 신앙과 교주 신앙 관계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으니까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거로 자기의 책임성을 다 풀어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책임을 피해가네. 제가 말한 이유를 알겠죠? 이 교회의 가르침이 큰 바운더리에 있어요. 이 교회가 바운더리를 세웠는데 올 때 보니까 성교의 가르침에 이 큰 바운더리가 어떻게 돼요? 바운드 중에 어느 일부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성교의 원리에 그렇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 때 이르니 중세 이후 15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믿어오고 전통화 시켜버렸던 그런 중요한 교리의 테두리가 어떻게 돼요? 성경적 원리에 따라 잘못 현상이 들어가 있음을 묻고 질문을 한 거예요. 교회 앞에서 루터가 질문했고 종교역자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에 교회가 대답을 할 때에 전통에만 의지할 뿐 성경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지 못하자 루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나아간다. 딱 고고하게 산 앞에 서서 부딪힌 거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과연 성경의 원리에 맞다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동의점이 이루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이루어지니 발견될수록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교회의 개인 신앙의 양심을 훈도해가는 한 틀로 잡아져요.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결국 개인 신앙의 원리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단들 통제하는 건 어떻게 돼요? 교회 가르침의 훈도에 따라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국가 권세는 뭐냐? 국가 권세는 그럴 때에 신자는 영적인 진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 그리고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정통 바른 교리와 규범과 신앙이라는 그 틀에 그 자기 양심이 있죠, 말씀이 있죠, 확인되어지면, 동의되어지면 그것을 받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복할 따름이지, 세속적 권세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칼을 들이고 그 세상 군대 나오면 노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군대 위협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신앙은 영적 권세에 속하고 성적인 것은 세속적 권세가 다스릴 수 없다. 그런데 거꾸로 영적인 원리에 따라 세속적 권세를 통제해버려서 만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선거권을 안 준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대한민국 전체를 복음화시켜서 모든 복음화시키고 나면 전부가 다 신자인데 그 교회 안에서 공동의회 회원권은 누구만 갖죠? 세례받은 사람들. 그거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권은 누구만 준다? 세례받은 자들만 준다. 국가 전체가 전 국민이 신자화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 때가 있었죠.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그 제네바의 칼빈이 아름다운 믿음의 도시를 세울 때 그곳은 시민권과 교회 영적 권세가 병행해 있으면서도 온 시민이 다 신자였어요. 그 때문에 이단적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드러내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내쫓거나 그래서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처형을 했다고요. 그게 그 자체가 교회 바운더리와 똑같은 형태였어요. 그것을 벌어서 청교도들이 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언덕 위에 하얀 집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언덕이 아름다운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국교도, 영국 국교도 앵글리칸 처치죠, 성공해. 거기도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자유를 찾아 그곳에 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동체를 일 때는 다 믿음의 사람에서 1세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께 믿음의 사람끼리 교회 일을 결정하고 농사법, 국가 형법, 시민법, 민법을 다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원리에 따라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들 낳고 딸 낳고 이웃에서 이웃이 오고 그렇게 오게 된데 섞이다 보니까 공동체 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믿음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해석이 달라지고 신자와 불신자 섞이라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에게만 시민법적 선거권을 유임했던 일이 점점점 갈등이 생기고 인권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깨져버려요. 결과적으로 지상에서는 불신자와 더불어 사는 이 사회 속에는 교회가 곧 세속적 권력을 가진 국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 영적 원리, 신학적 가르침이에요. 실패했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상처를 입고 무너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어져. 따라서 교회의 각각 교인들이 하나의 시민으로서 국가에 해야 될 의무와 내 봉사를 하나님의 영적 원리, 신앙적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순종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거부될 일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떤 불순종의 잘못을 지르면 어떻게 되죠? 세속적 권력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죄를 받고 어떻게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누구도 마찬가지죠. 목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인데 교통법규를 마음대로 어겨요? 그럴 수 없죠. 내가 횡령을 해요? 그럴 수 없죠. 어떤 일이든지 세상의 시민법적 제기될 모든 도리적 의무는 여전히 같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인데 주의를 범해요? 뭐 국가가 야 그러지 말고 뭐 그냥 말고 다 주일에 예배 드리지 말고 뭐 하자 그런다고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못하죠. 세속 권력이 그걸 요구해도 목사는 뭐라 해요? 노라고 말해요. 교인 전체의 의무가 다 그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무에 관한 한 누구의 말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시민법적 기관의 모든 건 공통제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A라는 사람을 그 다음에 신자건 목사건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시민법적 문제 때문에 세상 국가 권력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판단해 들어올 때 그것이 교회 탄압이나 종교 탄압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자신에게 욕먹게 주의 몸된 교회를 욕먹히는 일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열심히 있는 신자가 불상과 당구친상 목을 팍팍 베버려요. 이럴 수 없다. 기도원의 기세를 그들고 그냥 팍팍 부셔버려요.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남의 재산을 파괴해요? 그러나 신자는 그것을 향해 어떻게 되죠? 사상적 투쟁을 해나가야죠. 그것을 국가 권력이 인정하고 모든 세금을 통해서 권장하면 쓰거나 그걸 통해서 그걸 하나의 국가 일반의 국민 윤리로 가르치려는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영적 사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항해야죠. 그래서 단군 신사를 학교마다 세운다?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불상을 학교마다 세운다?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십자가를 같이 세우자는 거예요. 교실마다 십자가를 같이 세우자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네 세워놨네? 가서 부셔요? 그러지 말고 데모만 하려니까 부시지 말고 거기에 어떤 한계와 어떤 선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세상 안에 사는 신자의 양심과 시민으로서의 의무의 긴장과 균형의 관계예요. 숙제 질문을 해야 되나 풀어버렸네. 제가 숙제를 내면 하나도 겁이 안 나죠. 이제 그러니까 4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4항 맨 마지막 그러한 사람들의 책망을 받고 교회 견철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 빠진 말이 있어요. 그 빠진 말에 대한 언급을 여러분 그 장 20장 맨 끝에 보면 밑에서 한 20줄쯤 올라오면 단락이 새로 시작되면서 23, 25, 30이라는 숫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넷째 줄 내려오면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의와 평화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책망받는 것과 교회의 견책과 그 다음 뭐가 되어있죠? 권리의 권한에 의해서 고상한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 외손신앙으로서 만들었던 16세기는 있었어요. 근데 번역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어지면 마치 교회의 모든 영적 사물을 세속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다 침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오해가 될까봐 이거를 빼놓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 세속관리의 권한에 의한 것은 오직 어떤 부분이죠? 시민법적 요소에서 그런 것이고 교회의 권세에 의해서 견책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영적 원리에 있어서 그래요. 따라서 교회가 기도원을 세운다. 교회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교회 실정법이 정하고 있는 아니 세상의 시민법적 실정법이 정하고 있는 건축법을 마음대로 위배하면서 지으면 잘한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앙의 자유를 어긋나는 일이며 동시에 시민법적인 죄악을 받는 죄질을 받는 것 때문에 국가 권세 통제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양심과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셨사옵나이다. 제가 주 앞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터인데 이 시대 이때에 제가 사는 삶의 환경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순복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시고 시민으로서도 건강하며 주를 잘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생각하며 저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부패한 도덕성과 타락한 이 사회의 모습들 그리고 영적으로 음해하고 있는 모든 귀신을 섬기는 모든 악한 것들과의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실행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윤리적 도리들을 게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들을 힘주어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신의 양심을 주셨사오니 주의 양심에 따라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궁구하며 교회의 바른 가르침에 잘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되 바른 신앙을 교회는 잘 유전해 나가는 교사로서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